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경험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은 변화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꽃을 피게도 하시고 또 지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그 변화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고 우린 변해야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먼저 표정이 변하죠. 표정이. 예수 믿으면 표정이 변해요. 눈빛이 변하죠. 선하게. 전에는 막 날카로웠는데 무섭고 날카로웠는데 눈빛이 선하게 변하죠. 또 사용하는 말이 바뀌죠. 전에는 거칠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사나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말이 바뀌어요. 착한 말을 해요. 아름다운 말을 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요. 또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런 어떤 변화의 현상들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내가 가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 영광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요즘 참 많이 변했네. 참 많이 변했네.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으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야,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네. 저는 여기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먼저 내리고 설교를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크리스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여 그 변화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하죠.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알미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삶을 잠깐 한번 엿보겠습니다. 이방 땅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방 땅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여건이 많이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여자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요. 예. 여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산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왜곡된 편견 속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더욱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이미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혼하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쉬운 마음으로 감정이 잠깐 상해서 이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견디고 견디다 참다 참다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생각돼서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내 인생은 너무 처량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섯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처량한 인생이죠. 만나는 남편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든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든 서로 안 맞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여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보아도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도 전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결함이 많은 여인이에요. 흠이 많은 여인이에요. 흠이 많은 여인.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네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미 여섯 명의 남편을 맞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나 이 여인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도 많아요. 이런저런 슬픔의 이유들, 아픔의 이유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 현상에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평소에 다니던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떼약볕이 강렬하게 내비치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터에 갔던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지 또 우울증 현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철저히 유대인, 즉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 또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또한 철저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십니다.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의 숨기고 싶은 치부였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기를 기대했었어요. 그거는 조금 몰랐으면 하는 마음. 왜냐하면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를 바랬던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꺼집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사람으로만 봤는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때 여인은 어떻게 바뀝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은 듣기는 들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전해 줘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대개 알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알미 신앙의 실체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많이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주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알미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실체가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백하고 경험할 때 성장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오늘 세례 받았는데 우리 최영자 성도님, 아,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몰라요. 아,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무슨 석박사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문답을 할 때 우리 장로님이 계속 질문하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이제부터 세례받은 이후에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확신하고 있는지 자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29절 중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와,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이 느낌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순순히 사람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아예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어허 다르네 그러면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압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중간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단어가 아니에요. 뭐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가 반박할 것이 충분히 짐작됨에도 상대방이 반박할 것을 충분히 짐작됨에도 그 반대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더욱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상처받은 여인,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 인생의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고백하면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차서 변화의 경험이, 그녀의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데,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와서 보라라고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의 강력한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순순히 사람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결국엔 바로 이 변화의 역사가,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인,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어릴 적부터 정말 그 왜곡된 편견 속에 성장해서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저 늘 홀로 지내야만 되었던 이 외로운 여인, 만족이 안 되어서 늘 갈증을 느껴요. 인생의 갈증을 느껴서 남편을 바꿔보지만 그 남편을,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뭔가 채워질 것 같아서 바꿔보았지만 거기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불과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확실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경험이 약해요. 알기는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없다 보니까, 확신에 차지 않으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 뿐더러 내 신앙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저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눴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바뀌었던 것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꿰뚫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한 건 세 가지 진리예요. 놀라워요. 너무도 놀라워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움과 숨김 없이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누가 알까 겁이 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내 치부, 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과거를 누가 알까 두려워서 늘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숨기고 싶었던 이 수치스러운 이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다 내어놓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리지 말아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가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숨기는 것 중요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뭐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겠지. 아니 그러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들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솔직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녀의 숨기고 싶은 그 아픈 과거를 꺼집어낼 때에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과민 반응했거나 주님, 아 주님 너무하시네. 그거 지금까지 그거 감추고 사느냐고 애썼는데 말이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왜 꺼내십니까? 막 화를 내거나 했더라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뜬구름없는 말씀을 하세요.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가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이 왜 내 남편? 그게 뭡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건드렸어요. 그걸 꺼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이 그 아픔을 꺼집어내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건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건들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었고 지금까지 다 모른 척하고 지나왔던 일들을 아프게 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게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여인이 경험한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이유는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 가려면 과거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과거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묶어내지 못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못해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은 자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예수 믿은 자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해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변화예요.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난 자의 그 기쁨의 감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갈증. 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 것이 바로 이 물동이의 상징이에요. 한 번 떠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떠오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이 물동이의 상징이에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애환입니다. 그녀의 과거에 흘렸던 눈물을 담아냈던 물동이고 그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모든 그 어려움들에 대한 그 상징이 물동이에요. 그런데 어땠대요?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더 이상 과거의 수치가 그를 묶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거창스럽게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한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그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지난날의 그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여전히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이젠 과거는 다 잊고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당당히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 자유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당히 가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비꼬듯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뭐라고 할지야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가 들을 이야기는 예상이 충분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꺼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여인이 나아가서 당당히 예수님을 자랑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희망이 전혀 없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만 당했던 그 동네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촌 동네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고 무시를 당하는 땅이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상처 속에 얼룩진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은 절망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희망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듯이 새로운 삶의 시작되는 바로 예수를 만난 자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눕혀서 허우적거리며 패배의식과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부터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일의 시작이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만신창이의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아픔과 상처, 실패와 고통으로부터 살아왔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 그런 우리를 불러서 변화를 경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간증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계속된 실패와 죄로 인해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억지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는 지식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변화의 경험을 자랑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산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희망을 본다. 희망을 본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알미 아닌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과거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듯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만난 변화의 경험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취하려고 했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는 아닙니까? 혹 육신의 목만 축이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결단으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며 증거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시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